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주님, 저의 온 마음이 이 시간에 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겠다는 그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의 그 관심과 나의 그 사랑, 나의 존경 이런 것들을 내가 쏟아부어 드리겠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심정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시는 이 말씀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또이또 설교자를 통해서 모든 지체들에게 또 저에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그 마지막 때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 또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으로는 오늘 저희가 다섯 번째이면서 또한 천년왕국 얘기는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으로 조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리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지난 네 번, 오늘까지 다섯 번의 이러한 설교 말씀이 굉장히 좀 딱딱하고 좀 어렵게 좀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면서 또한 굉장히 또 중요한 코앞에 닥쳐 있는 문제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뭐 그동안 제가 뭐 이렇게 자주 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요번에 이렇게 시리즈로 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좀 진행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어렵더라도 일단은 한번은 조금 관심을 기울여서 이렇게 들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천년왕국에서의 경배의 모습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고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어떤 형태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감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그 영광이 드러나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하는 것들을 그걸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진다. 그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주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데 특별히 어디로 나오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경배의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모이게 될 것이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천년왕국 기간에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께 경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예루살렘에 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그 사람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천년 동안 결박당해 있고 세상에는 우상숭배가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인 이 인간들, 이 인간들이 이 최상의 상태로 회복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얼마나 참 기대가 됩니까? 그래서 그러한 때에 이제 오늘은 이 천년왕국 시대에 그러면은 이제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누가 어떻게 통치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의 통치 이런 제목입니다. 자, 천년왕국에서 누가 통치하게 될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로 통치가 없던 시대는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 통치자인 것입니다. 뭘 통치했을까요? 자연 세계 만물을 통치한 것입니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온 짐승들과 자연 만물을 아담이 통치한 거예요. 아담이 왕이었습니다. 그 이래로 인류에는 계속해서 통치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속성입니다. 하나님도 통치하시고 그 통치의 일정한 권한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이 되면 이 시대에 누가 통치하는가? 당연히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왕국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으로는 성경을 찾으시고 귀로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이렇게 천년왕국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되는 이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각자의 성경에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두시면 이게 쌓일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시면 요게 바로 그 예언에 관계된 특별히 그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에 관계된 구절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스가랴 14장 9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주다, 내가 주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존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각종 이교 신들부터 시작해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또는 짐승에다가도 이 신을 이렇게 부여해 놓고 뭐 해와 달과 별에도 부여해 놓고 이랬는데 그날에는 한 주님만 계신다. 한 주님만 계신다. 우상숭배가 더 이상 없게 될 것이죠. 그래서 한 주만 계시고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2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달이 당황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로다. 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를 하시겠는가? 성경에 이제 다른 구절들과 맞춰보니까 이렇게 영광스럽게 통치하는 구체적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만군의 주님, 하나님 자신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나게 하는 때, 이때가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는 때라 그랬습니다. 다시 나게 하는 때, 이때 곧 사람의 아들, 이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천년왕국 시대인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동일한 때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왕으로 모시려 하지 않았어요. 거역했습니다.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될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통치는 대단히 강력한 통치가 될 것입니다. 물러터진 그러한 통치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관련해서 철장으로 통치하신다는 말이 표현이 세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12절까지, 또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 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이렇게 세 군데에 보면은 이 메시아의 통치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통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 표현으로 보자면은 rod of iron입니다. 그래서 쇠로 된 지팡이, 쇠로 된 막대기란 뜻이에요. 쇠막대기.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강력한 통치, 굉장히 엄한 통치에 대한 그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그때에는 굉장히 엄격한 그러한 법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통치이기 때문에 이 통치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말로는 이게 독재 통치인 것입니다. 독재하시는 거예요, 독재. 우리가 세상의 경우에,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 누군가가 독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안 좋은 것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독재를 여러 번 경험했는데 보니까 다 어때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독재는 언제나 부패로 끝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재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가 심해지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게 독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분께서, 전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 완전하시고 완벽한 어떤 왕께서 1인 독재로 통치하신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네. 지금은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나오고, 왕, 군주가 나오고, 뭐, 총리가 나오고 해도,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한 표씩을 행사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다수가 바보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주주의의 맹점이 그것인 것입니다. 다수가 어리석거나 다수가 도덕이 잘못되어 있으면, 도덕관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의 맹점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통치는 민주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의견 묻는다고 투표하라고 하시는 일 없을 겁니다.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만으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철장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통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한번 펴보시면,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내종 다윗이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을 먹이게 할 건데 그는 곧내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자, 37장으로 가보시면 37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더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내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이 또한 내 법도 안에서 걸으며 내 법규를 지켜 행하리라. 그들이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땅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곧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의 통치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 대언자는 다윗보다 한참 후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태어나서 통치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언젠가 어느 시기가 오면 다윗이 너희를 통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이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을 한번 보시면 이것과 연관해서 이제 다른 말씀이 또 하나가 있는데 스가랴서 1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서 12장이 지금 이 천년왕국 상황인데 여기에 보니까 다윗의 집이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 하나님 같이 된다. 또 주의 천사 같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그 상향 평준화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그 수준이. 그러면서 특별히 다윗은, 부활한 다윗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어떤 존재로 비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천사 또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에스겔서의 말씀과 스가랴서의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물론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에 이 다윗을 한 목자로 세우신다는 이 말씀이 실제 부활한 다윗인지 아니면 다윗의 씨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이제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문자적인 다윗으로 본다면, 그러면은 그야말로 부활한 다윗이 예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갔을 때 총리가 됐지요. 당시에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그 왕인 파라오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누가 온 이집트를 통치하는 셈이 되냐면 요셉이 통치하는 셈이 되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천년왕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상황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집행하는 것이 다윗이 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천년왕국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계시면서 통치하시고 철장으로 통치하시고 또 다윗이 함께 통치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엔 누가 또 통치하겠는가? 자,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이면서 조만간 닥칠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써놓으신 것을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아, 이게 지금 금방 있을 일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체감하면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자,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조금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도 가보시면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와서 이 옛적부터 계신 이 표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세요.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신 즉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어떤 왕국이 하나가 세워질 터인데 그 왕국에서 누가 그 왕국을 소유하고 심판자가 되냐?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지극히 높으신 이 이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통치하고 심판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입니다. 7장 27절.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라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의하면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왕국은 네 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 왕국에 해당하는 금머리 금 왕국에 해당하는 바벨론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은 왕국에 해당하는 메대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놋 왕국에 해당하는 그리스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철 왕국에 해당하는 그리고 맨 마지막엔 철과 흙이 섞이는 그러한 이철 왕국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왕국 인간의 모든 왕국 제국이 끝나면 뭐가 온다 그랬냐면 돌 왕국이 온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깎지 않은 그 어떤 한 돌이 떠올라서 그 신상에 그이 발을 치니까 그것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돌 왕국이 누구냐?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맨 마지막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왕국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천년 왕국인 것이고, 이때에 통치하는 자들이 있는데 누가 통치하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통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입니다. 역사상 지금, 인류 역사상, 지금 여기 다니엘이 말씀하는 이돌 왕국이 세워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6천년입니다. 진화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수백만 년 전에 무슨 뭐,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성경대로 그대로 믿으면 인류 역사 6천년입니다. 만 년이 안 됐어요. 이걸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과학적 증거는 안 받아들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는 것뿐이지 과학적 증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는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셨어요. 6일 지나는 겁니다. 6일. 그러니까 AD 2천년이면 그러면 BC 4000년에 AD 2000년이면 6000년 6일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6일이 지나면 7일째는 안식일이 오는 것입니다. 평화의 천년이 오는 거예요. 그게 천년 왕국이에요. 시간이 다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통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 부분을 일단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그 본문인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은 상징이 아니에요. 은유나 비유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거예요.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통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군지 요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 얘기해요. 역사상 살았던 모든, 태어났던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년 전에, 오천년 전에, 300년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 앞으로 죽을 사람, 모든 사람들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 유산된 아이들도 다 부활할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는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얘기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는 천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부활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추수, 그러니까는 그 이 농사로 비유할 때 이 알곡들이에요. 알곡들. 그래서 알곡은 뭐 곡간에 들인다. 나머지 쭉정이들은 불에 태운다 할 때 그 알곡들. 알곡들의 부활이 첫째 부활인데 이 알곡들의 세 부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농사 관례에 보면 첫 이삭이 있어요. 첫 열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나서 밭을 이만큼 농사를 지었으면 그 중에 볕단이 되면 볕단,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줌 이렇게 끊어가지고는 그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첫 열매예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추수를 합니다. 전체 밭을 다 수확하죠? 그리고 나서 나달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주워 모으는 이삭줍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농사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수확이에요. 전부가. 전부가 이게 이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그 부류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그 쭉정이들은 모아서, 따로 모아서 불에 태우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것이 바로 둘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첫 열매는 누가 되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그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 무덤이 열리면서 구약 성도들 중에 일부가 일어났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수확은 뭐냐? 수확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2000년 전서부터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살았던 모든 신약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되기 전까지 살게 되는 모든 신약 성도, 이게 지금 수확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도들은 어떤 형태로 이 하늘에 올라가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공중에 임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초대교회 때에 카타곰에서 죽었던 그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는 그 시점에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변화되면서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전체를 다 포함해서 이것이 본격적인 수확이 되는 거예요. 수확이.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시작해서 휴거 시점까지의 모든 성도, 신약 성도가 수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전체가 휴거가 되고 나서 이 땅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간의 대환란 기간이 올 터인데, 특별히 이제 그 3년 반, 3년 반, 3년 반을 나눴을 때두 번째 후 3년 반의 전무후무한 거의 지옥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이 땅에서 발생할 때그 상황을 통과하면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환란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 7년 기간 동안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에 해당하냐? 이삭줍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삭줍기에. 그러면서 아마도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부분에 이 구약, 그러니까 신약 말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이 모세 율법하에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포함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오기 전에도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녹 뭐 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 구약과 구약 이전 사람들 중에서 의로운 자들도 전부 언제 부활하냐?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삭 줍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세부류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 본격적인 수확, 그 다음에 이삭줍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통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년이 끝났을 때에 이제 둘째 부활이 있는데, 그 둘째 부활에는 누가 부활하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유명했어도 다이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가라지입니다. 껍데기에 쭉정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그렇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그러한 어떤 소설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는, 이것이 믿겨지는 그 믿음을 내 안에 주실 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걸 믿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세상이 그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내가 그걸 안 봤는데, 그리고 모든 이 상당히 많은 그 뛰어난 과학자들이 그걸 신화로 취급하고 무슨 빅뱅 이런 거 얘기하는 판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걸 창조했다는 게 믿어지는 게 너무 희한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게 또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 천년왕국에 관한 이런 말씀, 부활에 관한 이런 말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시에 예수님과 같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흰말이 이제 있고 그 말을 흰말을 타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13절에 보니까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컫더라. 이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와요. 예수님만 흰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그 군대들이 함께 와요.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성경에서 하늘의 군대라고 얘기할 때에는 조금 몇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하늘의 군대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천사들을 하늘의 군대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늘의 군대는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흰 옷을 입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이거 천사들이 이런 거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그 앞부분에 보면은 성도들이 이걸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유다서에 보니까, 유다서 한번 펴보시죠. 요한계시록에서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넘기시면은, 유다서가 있는데요. 유다서는 한 장만 있죠. 거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도대체 언제적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녹이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일을 예언을 해 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가 지금 이 기록한 책에 보니까 에녹이 대언을 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예언을 했는데 뭐냐면,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 이걸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을 일을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만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는 것을 본 거예요. 자, 신명기 33장도 보겠습니다. 에녹만 본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함께 봤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한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시내 산 얘기하는 겁니다.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빛을 내고, 이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경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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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제 올리브산에 서시게 되는데요. 그 거쳐가는 곳들이 지금 이런 곳들입니다.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과거형으로 오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의 일도 과거로 기록하시고, 과거의 일도 미래로 기록하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만의 성도와 함께 오신 적이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건 그럼 언제 얘기냐? 좀 전에 우리가 본 유다가 환상 가운데 본 그때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얘기하는 하늘이 열리면서 신말 타고 오시는 그분과 함께 뒤따라오는 하늘의 군대들,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7년 대환난이 끝나면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수만 성도에 누가 포함되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는 누가 포함된다 그랬냐? 첫 열매, 그 다음에 본격적인 수확, 그 다음에 이삭줍기에 해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고, 그러다 보니 구약의 모든 성도가 포함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성도가. 자, 그 다음에 부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게 될 겁니다. 신약에 속한 그 성도들 중에 부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올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은 천하의 사기꾼 아니면 하나님 자신 둘 중에 하나입니다. 4대 성인 그런 거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단지 아유 서로 사랑하라, 뭐 왼뺨을 치고는 오른뺨을 돌려대라, 뭐 단지 그 정도 말씀만 하셨다면 예수님은 굉장히 성인 군자처럼 취급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나게 하는 때고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이 자기 왕좌에,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업으로 다 돌아갔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목격하고 나서 이 제자들이 성령님 받고 변화되면서 온 세상에 지금 복음을 선포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일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열두 지파를 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이 심판하는 이 왕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이러한 일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 예수님이 거짓말한 건가요? 예수님이 제자들 상대로 사기쳤나요? 아니에요. 이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이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잘 보세요. 열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누가 도대체 유대인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지, 누가 어느 지파의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거 사람으로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들은 누가 되냐? 예수님의 사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누가 통치하는가? 부활한 환난기 성도들이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자, 지금 여기 하늘 위의 상황이에요. 이 땅의 상황이 아니에요. 하늘 위에 있는 상황인데 왕좌들이 있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져 있어요. 이들이 왕이에요.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언제 상황입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상황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어떤 표식을 줄 텐데 그 표식을 받지 않은 사람은 상품 매매를 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돌아가는 거 굉장히 유사해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다돼 있는 걸 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그 백신 여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백신 여권이 있는 사람만, 뭐, 여행도, 비행기도, 이렇게 자유롭게 탈수 있고, 영화관, 뭐, 이 식당 이런 데 자유롭게 다니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강제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강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조금 발전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이 적그리스도 체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 하고 뭐 팔찌로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다 이게 뭘로 통합되겠습니까? 이게 이제는 표로 통합되는 거예요. 그것도 몸에 장착되는 표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벨칩이 될지 뭐가 될지 그건 아직은 모릅니다. 예, 모르지만 기술적으로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예. 그래서 무슨 그게 뭐 양자 문신이 될지 뭐가 될지 뭐 그거보다 한 단계 발전된 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어쨌든 충분히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고 예, 그것이 예, 그 적그리스도라는 그이 1인 독재자 예수님을 모방하는 그 1인 독재자가 와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거치면서도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그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표를 받으면 그 시대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표를 안 받을 거거든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니까 목 베인다 그랬습니다. 목 베인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이 살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이들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난기를 통과하면서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누가 있는 것이냐? 대환난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당연히 이 천년왕국에는 이 교회 성도들, 교회 시대의 성도들, 부활했거나 휴거됐거나 하는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통치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구절들은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있지요.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이런 약속들이 주어져 있어요. 또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까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의 성도들, 부활했든지 아니면 휴거됐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올 때, 수많은 성도들과 오면서 거기에 함께 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올 때에, 천년왕국 기간에 이 성도들이 철장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왕은 아니에요, 아직. 아직 왕은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왕의 대사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그런데 그때는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대사가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어떤 일까지 하냐?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니까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인간이 천사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파워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월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년왕국대가 되면 사람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특별히 신약 성도들이 천사들을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세 부류로 되어 있고, 이 사람들 전체가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통치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통치를 받겠습니까? 민족 단위로 이제 대환난을 거치면서 살아남아 있는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민족 단위로 양민족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이게 쉽다고 얘기하면은 좀 거짓말이죠. 어렵고 좀 복잡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듣느라고 끝까지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말씀을 잠깐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천년왕국, 이거는 천국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은 이 땅, 즉이 지상에서 회복된 낙원입니다. 마귀의 활동이 정지된 시공간이에요. 부활한 몸을 가진 사람들과 여전히 썩는 몸을 가진 사람들이 혼재한, 섞여서 사는 그러한 굉장히 이상한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곳은 또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됐던 가나안 땅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을 때 그곳이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종의 낙원 같은 개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낙원 같은 개념이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도 정복하는 전쟁들이 있고 뭐 그랬잖아요. 다스리는 게 있고. 천년왕국 똑같습니다. 천년왕국도 영원한 천국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 단계예요.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실제적인 메시아 왕국인데, 그 왕국에서 이제 인간의 수명이 거의 천살까지로 회복이 되고, 짐승이나 땅의 저주도 다 풀리고, 땅의 지형도 상당히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곳에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남은 사람들 중에서 양민족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고, 거기 들어가고, 또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온 세상에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철장으로 통치하시게 될 것이고, 성전이 새롭게 세워질 터인데, 그 성전의 이 입구에서 이 생수가 터져서 그것이 강물을 이루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의 짐승 희생 제사가 다시 복원이 되고, 레위지파, 특별히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희생 헌물을 드리게 될 것이고,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유월절과 장막절이 다시 지켜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지금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또 구약의 여러 대언자들, 이런 사람들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다 들어가니까 지금 이 모든 이첫 열매에 속, 부활의 첫 열매에 속한 사람들, 아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신약 시대에 살았던 예수님의 열두 사도, 또,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 역사상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얼굴은 한 번도 못 봤지만 세계 도처에서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휴거돼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올 때그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대환난기를 거치면서 7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특별히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 몸을 입고 거기서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통치하는 사람도 있고 통치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등주의자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냥 똑같은 레벨에 이렇게 그냥 강제로 똑같은 레벨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평등주의자 아니십니다. 천년왕국에서도 그렇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더 밝게 빛나는 별과 같고, 어떤 사람은 덜 밝게 빛나는 별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른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섬기기 싫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한 모든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보게 되는데, 그게 어쩌면 몇년 후, 어쩌면 몇십 년 후, 제 생각에 몇백 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몇년 후, 어쩌면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왕국, 이 천년 왕국에서 이제 통치하게 될 터인데,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한편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 긴장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구약의 그 대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사실. 거기서 이제 우리도 통치자가 되긴 하겠지만, 사실 또이 생각해 보면은, 통치자면서도 굉장히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조금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지 않겠어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믿고,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몇년 또는 몇십 년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그때 부끄럽지 않을 통치자로 준비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성도를 만나더라도, 아, 저는 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통치자가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